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핵 문제 최종 합의를 위한 두 번째 마감 시한을 넘긴 채 오늘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 시한 안에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이유와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48시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원자력청장은 이란 정부는 필요하다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주말 시한까지 유럽 정상들과 추가 구제금융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유럽연합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국제채권단의 긴축 요구안에 대해 반대 결정이 이뤄진 것을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어떤 공공채무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러나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 치프라스 총리의 제안에 감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마지막 시한이 이번 주 끝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추가 구제금융 합의 실패는 그리스 국가부도와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거의 6%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으며 선전 종합주가지수 역시 2.5%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로써 지난달 중반 이후 3주 만에 3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 투매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오늘 추가로 거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중단된 중국 기업은 전체 주식시장의 40%가 넘는 1,3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투자자들의 이른바 공황 정서에 대해 경고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천연자원 개발과 조업에 관한 중국과의 분쟁 사태에 국제사법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법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소의 재판관 5명은 이번 주 변론을 들은 뒤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중재 재판소가 다룰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3년 자국 영토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며 상설 중재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화충인 대변인은 중국은 중재법원의 사법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경제와 생태 측면에서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미사에서 지구촌의 자원은 일부 부유층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환경 체제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석유 개발에 의해 크게 의존하면서 각종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법원이 1년 전 티크리트에서 이라크군 대량 학살에 가담했던 반군 24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당시 티크리트를 장악하고 군기지에 침투해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인 군복무 신청자 수백 명을 즉결 처형 방식으로 총살했습니다. 이에 가담한 ISIL 반군 24명이 이라크 법원으로부터 오늘 교수형을 선고받고 다른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크리트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출생지로 ISIL은 지난해 여름 이곳을 공격해 차지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북한의 억류 중인 한국민을 송환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억류된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석방되도록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당 간부들의 충성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많은 구름이 끼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4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억류 한국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건강점검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들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는 스웨덴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영국 등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적인 채널 외에 억류 문제를 풀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재 공관 보유국 외에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북측 적십자사 측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송환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류된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석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노력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옥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한국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옥 선교사와 김국기 최충길 씨에 대해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억류 국민 송환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오늘 한국 해경이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전원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적십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에서 구조된 선원 5명 가운데 3명이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명을 송환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북한 간부 사회가 일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당 간부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인 8일 추모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의 결정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간부들이 김 제1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앞장서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모든 간부들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치열한 격전장에 나선 육탄 용사와 같은 각오로 김제일 위원장의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의 간부 사회가 일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일부 외화벌이 일꾼들은 김제일 위원장의 공포정치와 실적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탈북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화벌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포정치와 부분적 개방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김일성 사망 21주기를 맞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일탈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변화와 관련해서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당 일꾼들이 어떤 그런 변화에 충성심을 가지고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 와중에서 일정한 또 일탈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다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그런 또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날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 출연해 김일성 민족의 후손답게 김제일 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김제일 위원장은 8일 0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만을 대동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군 고위 간부들만 대동한 데 대해 김정은 체제 들어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이 잇따른 데 따른 군심 다잡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이용호를 포함해서 현영철 등등 군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했고 그래서 군에 대한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군심을 달래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선군 정치로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이후 김제일 위원장이 또다시 군 지도부를 재정비한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노광철 상장을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바로 다음으로 호명해 총참모부 부참모장에서 총참모부 제1 부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었던 김춘삼은 이번 참배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김춘삼 작전국장은 지난 4월 15일 김주석의 103회 생일 때 김제일 위원장을 수행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끝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영철과 함께 숙청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년을 하루 앞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내 계속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공포를 촉발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체계를 통해 권력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김주석의 유산이 손자인 김정은 정권에서도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밀경찰과 강제수용소,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지도자 숭배, 공개 처형 등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숙청, 박해와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스 부국장은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한 김주석의 사망 기념일을 손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워 김 씨 3대 세습의 특징인 반임도 범죄에 대한 대답을 듣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김일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마침내 약간이나마 정의가 실현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스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김주석의 유산으로 유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북한의 반임도 범죄를 처벌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던 관행을 끝내는 결실을 맺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휴먼라이츠 워치는 지난 4월 김주석 탄생 기념일에 즈음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 내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여사의 방북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방북 초청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8일 오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보수 언론을 비롯한 불순 세력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망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아태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측에 항로 방북을 제안한 사실에 대한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태위원회는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항로 방북을 제안한 것을 놓고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악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평양개성고속도로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또 방북 시기가 광복 70주년인 8.15와 근접한 것에 대해 북측이 이 여사의 방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악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 여사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소리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고 끝까지 대결을 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처럼 한국의 보수 언론이 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드는 것은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을 가로막아 보려는 고의적인 방해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여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태위원회는 특히 이 여사의 방북 문제가 김대중 평화센터와 잠정 합의됐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북한 아태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실무 접촉이 모두 마무리되고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야 이 여사의 방북이 완전 합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5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월간 교역 규모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교역액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북 지원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45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6만 달러에 그쳤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월간 교역 규모로는 올 들어 처음으로 100만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즉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234만 달러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자의료기기로 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인도적 지원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미국 교육액은 292만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274만 달러로 94%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닭과 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가 5만 6천 달러, 설탕이 1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중국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가 올해 가을에 기차를 타고 북한 동부와 동북부 지방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구경거리들로 짜여져 있는지 이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가 외국인들이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청진까지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평양에서 묘향산, 북한 동해안과 동북부 해안을 거쳐 청진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 관광 상품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가격은 2,890유로, 미화로는 약 3,160달러입니다. 고려여행사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은 특별 전세기를 통해서만 평양에서 북한 동북부의 외딴 지방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평양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동안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함흥과 청진 구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동부와 동북부 지방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행사 측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게 될 기차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디젤 열차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탄 기차는 신포와 김책같이 아직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들에도 잠시 정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여행사는 아울러 이번 기차 관광 도중인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특히 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이를 기념하는 군사 행진이 예정돼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능하면 현장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통일과 나눔재단은 어제 즉 7일 서울에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일나눔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재단의 상임이사인 윤석홍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통일나눔펀드의 출범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펀드를 출범시킨 통일과 나눔재단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올해가 뭐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이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 100년이 지나면 이제 남북이 다른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장벽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 19세기에 갈라진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미 남이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이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주민에서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그 뜻에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과 나눔 재단은 앞으로 민족끼리 서로 돕기를 할지요. 남북교류 확대를 할지요. 또 남북 동질성 회복. 특히 700만 해외 동포와 세계 각국의 통일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 단체들을 아우르는 민간통일운동이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네네. 펀드라고 하면 이제 기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통일 나눔 펀드를 출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운동과 통일준비라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이 단체들을 아우러서 이 단체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단체로서 말하자면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통일운동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우리가 통일하는 펀드는 일단은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이 월 1만 원 통일 기부 약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한 달에 만 원이면 사람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참여에 확정을 하게 돼, 약정을 하게 되면 1만 원 운동에 약정을 하게 되면 통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남이 일이 아니라 나는 인식을 이제 확산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네. 이것이 이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일 펀드 조성이 이들의 그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치 같은 것도 설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다양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컨대 뭐 남북 동질성 회복이랄지 통일 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랄지요. 또 북한 어린이 돕기, 북한의 보건 향상, 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헐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따라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해서요.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구체적인 뭐 어느 액수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 액수를 참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북한에 네. 이제 그 우선적으로 그 지원해야 네. 될 부분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아주 지금 미묘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간 단체들끼리만 이게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북한의 영유아들의 보건 상태, 영양 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히 그 임산부들의 보건 상태도 열악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게 제일 차적인 목표죠. 우선 급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동질성 회복 문제랄지 교육 확대 문제랄지 그것이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 지역의 결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의 어느 시 어느 군과 북한의 어느 시 어느 군과의 그 맞춤형 결연사 같은 것도 지원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첫째 지금 아주 영양 상태가 열악하고 그 북한 어린이들, 그 임산부들 그 지원이 참 시급한 얘기죠.
네. 안병훈 재단 이사장님이 어제 출범식 연설에서 정부의 네. 통일 노력에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 통일 나눔 펀드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통일운동과 준비는 이제는 정부 차원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통일 준비를 해왔고 또 철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통일 준비를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도 나서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정부라는 한쪽 수레바퀴만으로는 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수레바퀴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민감 부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조금은 그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그런데 네. 이 민간 부분의 지원 활동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 입장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네.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주로 저기는 저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 및 거기에 따른 관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민에서 할 일은 또 민간 부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영유아들, 어려운 영유아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효과적인 민간단체를 통한 그 지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북한 시민들한테 정부 차원이 아니라 아, 이 남쪽의 이 동포들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있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말하자면 그런 비밀 언덕이 있다는 것을 그해 주는 것은 민간 차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이 민간 차원의 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민간들 그 민간 단체 안에서도 이 대북 네. 그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 네. 이런 입장 차이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실지요?
예. 네. 지금 저 퍼주기가 아니냐는 그런 그 염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퍼주기가 아니라 올바른 지원을 바른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말하자면 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예, 무슨 이념의 문제랄지 등등이 뭐 장애가 아니냐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명한 것은 좌우 진보 보수를 초월해 가지고 민간 통일 운동이 허브가 될 것을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우리 통일과라는 후원들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그 이 출범식에 여야, 좌우, 기업, 시민단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요. 1만 원 통일 기부에 약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은 좌우 문제랄지 진보 보수 문제를 초월한 그런 운동에 하나가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사실 어려보면 이 일반한 통일 기부 운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것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죠.
네. 자 네. 이제 큰 사업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그러니까 자녀들의 미래 문제에 달려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함으로 해서 저희는 이 통일 운동이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과 나눔재단의 상임이사인 윤석홍 단국대 명예교수로부터 통일나눔펀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이 7일 문을 열어 적국이나 주변국의 위성통과 현황이나 우주기상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공군이 8일 충남 계룡대 공군연구단에 개관한 우주정보상황실. 미국으로부터 인공위성 움직임과 같은 우주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한국 내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이곳은 우주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첫 상황실입니다. 지난해 9월 미한 군당국의 우주정보 공유 체결에 따라 미군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감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우주정보 상황실은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 COP가 설치돼 위성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인공위성 항법 장치인 GPS 정밀도와 전파 방지 상황, 위성 충돌 분석, 한반도 통과 위성 식별, 우주 기상 정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 우주전략발전과장인 전현석 중령입니다.
국가 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 전략사에서 우주 파편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저희 나라 위성에 접근하는 파편, 타국 위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한국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 파편 간의 근접 조우, 러시아 우주화물선 추락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 차원에선 주변국 위성의 통과 현황과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육해공군 군사작전 수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현석 중령입니다.
GPS 재밍 위치라든가 영향 범위를 알게 되면 저희가 작전을 할 때 아 저쪽에서는 GPS 제머가 있어서 저희가 아 이쪽에 직접적으로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회피해서 딴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공군 관계자도 지난해 말 완공된 우주 공통 작전 상황도 등을 이용하면 북한 GPS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우주정보 상황실 개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우주전력 단계별 구축 계획 중 첫 단계로 한국 군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우주전력을 단계별로 구축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과 우주전력 투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면서 남북 간의 언어 이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어 장벽은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에게 남한 주민들의 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통일운동 시민단체 강의실. 탈북민들의 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째 남북의 언어는 소통과 불통 사이에 놓여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한국 정착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자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일명 세조위의 류민우 간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선은 언어적인 그런 어떤 장벽 때문에 정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조위가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언어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언어적인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부인 남편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은 세대주 세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굉장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차이를 우리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알아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여덟 번으로 예정된 교육의 두 번째 날인데요. 방송국의 성우가 강사로 나와 한국의 표준어 발음과 억양,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 교육합니다. 특히 우체국이나 은행,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한국의 표준어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깜빡하고 신분증은 안 가져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만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본인인데도 안 되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신분증이 꼭 있어야 돼요.
등본 한 통하고 인감 한 통 대 주세요. 여기 신분증이요.
예, 단말기에 서명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있어요. 1,000원 주시면 돼요.
아, 죄송한데 인감 한 통 더 발급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모두 다 해서 1,6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억양이 많이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을 중심으로 익히면서 조금씩 발음과 억양이 바뀌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한 탈북민들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별 대화뿐 아니라 발성훈련, 표준어법 구사훈련,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교정하는 것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강의를 맡은 KBS 성우 이규석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기본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기본 표준 발음법을 일단 우선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테마는 우리가 일상생활 공공기관이나 어디 병원이나 어디 이제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대화 기술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낭독을 하면서 그동안 억양에 배어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의 습관의 말의 습관들을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들어보시라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워낙에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억양과 발음 등 조금은 다른 언어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언어 차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과 한국 정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단어들도 한국에서 쓰는 단어하고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뭐 실례로 들어서 우리는 뭐 간다. 기본 여기는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틀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많이 그 단어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한국 사람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기본 쓰고 있는 그 문화어들, 단어들 그런 거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발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발음 교정도 좀 된 것 같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왜 이런 교육은 없나 하고 항상 좀 절실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아무거나 언어를 소통해야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북한 사람이네 중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모르고 이 교육을 할 수 했지만 해도 저희는 제일 필요한 거예요. 고로 가도 한족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이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막 안 좋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북한 사람끼리 몰려다니니까 배우지는 못하고.
국어랑 영어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방과후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안내문서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자세히 못 봤네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요?
민혁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제법 잘하고요. 또 운동을 잘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다행이네요.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 항상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에서도 열심히 지도할게요.
미리 좀 찾아내 읽어오셨나요?
전문가들은 남북한 언어 차이가 생활 언어는 30에서 40%, 전문 용어는 60%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언어 교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전역에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이 가뭄에 해충까지 한국 농촌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장마라고 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비는 중부지역 이상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내리다가 그치기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읍지역에 고추밭 총체벌레가 나타났고 전남 나주와 울산 배밭에도 검은별 무늬병이 발생한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또 가뭄이 극심한 인천과 강화도 등 서해안 지역, 경기 북부 고창 지역에 벼와 보리를 갉아먹는 멸강충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방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지역은 북한 황해도와 근접한 곳인데 이 북한도 멸강충 걱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멸강충은 어떤 해충인가요?
네. 단맛이 나는 잎을 모두 갉아먹는 병해충입니다. 멸강 나방의 유충인데요. 멸강이라는 이름처럼 강토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벌레입니다.
네.
아, 먼저 옥수수 잎에 서식을 하면서 잎을 먹어치운 다음에 벼로 옮겨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논에 퍼질 경우에 벼농사를 망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심한 때는 농작물 갉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하룻밤 사이에 논이 초토화될 정도로 피해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 멸강충의 성충인 멸강나방은 해마다 5월에서 6월 초, 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중국 쪽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멸강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네,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이 뭐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충이 크게 자라기 전에 방제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전역에 멸강충 예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 포천, 양주시로 피해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연천의 10헥타르 등 경기도 지역만 40헥타르 정도가 되고요. 강원도에서도 멸강충이 발견돼 초기 방제를 위한 예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잠잠했던 지역에서도 이 멸강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멸강충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뭔가요?
가뭄의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해충이 물이나 비에 약한 편이고요. 특히 멸강충은 물에 아주 약한 해충인데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 상태가 멸강충이 번식하기 최고의 조건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강충이 3cm 이상 자라면 살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방지하는 것, 지금 한국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의 병충해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네 번째라는 소식이군요.
네. 한국 국민의 83%, 10명 가운데 8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가 오늘 내놓은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에 담긴 내용인데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지난 3월을 기준으로 83%, 그러니까 90.8%인 아랍에미리트, 87.7%인 싱가포르, 또 86.1%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급률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국민의 80%가 넘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 조사 기관이 구글 자료를 인용해서 그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세계 56개 나라 성인 인구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평균 60% 정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상위 4개 나라 스웨덴, 스페인, 홍콩, 노르웨이, 대만, 호주, 네덜란드, 중국, 영국 등이 모두 70%대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은 70.8%로 2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성장세가 큰 나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지금 태국인데요. 최근 1년 만에 23.7%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한국과 싱가포르, 영국, 중국은 한 5% 정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세가 주춤한다는 것, 이 한국의 경우는 이 거의 시장이 차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컴퓨터 보급이 상향 직선을 그리다가 노트북 시장으로 옮겨간 것처럼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보급률도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손목형 그 웨어러블 단말 시장도 있고요. 가상현실 단말도 도입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반려동물 역할을 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등 단순하게 스마트폰 보급률을 높이는 데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이제 다양한 모바일 관심사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 자녀가 있어서 기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그 학술지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과 스페인, 중국, 영국, 독일, 대만, 프랑스 등 8개 나라에 이 자녀 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녀 가치와 비교한 결과여서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녀 가치를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네. 세 가지 긍정적인 항목과 또 세 가지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의 도움이 된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뭐 이런 질문에 5점 척도로, 1점에서 5점 정도로 해서 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기도 하고 매우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이 항목에서는 4.26점을 나타냈습니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이 부분도 3.17점을 냈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이것은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4점 이상의 높은 점수였고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사회적 지위 상승을 한다. 이런 생각은 스웨덴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저출산 한국의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녀로 인한 기쁨은 크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는 2.72명입니다. 조사 결과는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이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는 1.24명인데 이게 그 조사 대상인 나라들 8개의 나라 가운데 대만에 이어서 최하위권입니다. 조사 항목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이 항목은 3.26점으로 프랑스와 대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항목은 가장 높은 점수인 2.84점을 나타냈습니다. 자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항목의 평균점은 중국,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았고요. 부정적인 항목. 프랑스보다 조금 낮은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자, 자녀 가치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두 나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얀마 총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응웬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종 서기장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의 공식 직책은 없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 당을 이끄는 최대 실력자로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공산당 서기장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그만큼 이 미국과 베트남 모두 두 나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40여 년 전만 해도 베트남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총구를 겨눈 적대적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원한 적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베트남 전이 끝난 후 20년 만인 지난 1995년에 두 나라가 국교를 맺었고 올해로 이제 수교 2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요. 또 오바마 정부 들어서 지난 2012년에는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어제 두 지도자는 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힘든 역사가 있었고 정치 체제도 다르지만 두 나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두 나라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 서기장도요, 20년 전 두 나라가 처음 수교할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런 실질적인 만남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됐나요?
앞서 이제 중 서기장이 실질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베트남 인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중국이 베트남이 영해임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 하고요. 또 영유권 분쟁 도소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시위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외에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계속 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두 지도자는 어제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이 두 나라 간의 이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두 나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거란 관측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미국은 이 베트남과 합동 해당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또 이 앞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하고 베트남이 미국산 해안 경비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금, 2천만 달러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쫑 서기장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국제법에 따른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온 엄청난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쫑 서기장도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죠?
네, 이 두 사람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줄여서 TPP라고 부르죠. TPP는 현재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 협정인데요. 미국과 베트남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중국의 특히 이제 주변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TPP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쫑 서기장의 이번 미국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어제 백악관 주변에서는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위대는요, 미국이 베트남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에 앞서서 베트남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개혁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통한 혜택이 베트남 국민이 아닌 공산당 지도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베트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베트남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은 베트남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자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TPP, 이 국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 국제적인 이 노동 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네.
또 특히 이제 어제 어니스트 대변인은요, 어떤 경우에는 한 나라에 대해서 고립보다는 관여가 더욱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총선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네. 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총선 일정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1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1990년에 총선을 치렀지만 결과를 무효화했었죠.
네.
그리고 25년 만에 치러지는 역사적인 총선인데 물론 지난 2010년에 군부가 민간정권으로의 이양을 선언한 후에 총선을 치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이 압승을 했는데 사실상 당시 총선은 관제 야당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관제 선거였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번에 치러지는 총선이 실질적인 첫 총선이다 이런 분위기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